오늘은 예수님 모시고 우리 스데바나 선교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1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은미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 여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여겼던 숨쉬는 것도 우리의 일상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형제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셔서 사방이 막히고 답답함 가운데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열린 보좌 향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갈 때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범한 삶을 보이지 않는 그 누구도 보지 않냐는 그 삶을 주님 모시고 살았던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기근 속의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아비가엘, 연로하신 바실레 할아버지, 그들이 유난히 더욱더 존경스럽고 그들을 더 닮고 싶은 마음들이 강한 요즘입니다. 주님,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 막혔지만 늘 듣고 늘 그렇게 주님 모시고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의 일상을 주님 모시고 천국 보자 바라보며 내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없는 가운데서도 짜서 섬겨가는 그 섬김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있게 하심에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는 환란과 풍파와 그 요동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으며 평강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궁금증을 가져오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 있으며 넉넉히 섬겨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서적을 또 올해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섬겨보게 하셔서 그들이 이 막힌 상황 속에 또 주님께 자리 잡아가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귀한 섬김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하나님 임원들과 또 일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의료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 안에 주님 바른 판단 또 지혜롭게 주님 주시는 지혜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이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모든 것에 해답되어 주시는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확진자들과 또 하나님 그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장대에 높이 달린 눈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 영혼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세우신 신학교도를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서 보완 받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스데마나 선교팀 정말로 매일 주님 마음 조아리며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 온 식구들이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인터넷으로 또 주님 보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또 삶 속에서 깨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여 주신 말씀들 함께 나누어 갈 때 주님 주님을 먹고 마심에 더 넉넉하고 강하게 이 땅을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섬겨가며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주님의 생명수가 흘려보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얻어가며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윤택함을 얻어가며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빈들판으로 나가신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을 또 행하여 가는 가운데 계시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얻어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몸에도 강건함을 힘입어 가셔서 다시금 돌아오셔서 또 이곳에서 섬겨 가실 때 조금도 구애함 받지 아니하고 넉넉히 은혜 안에 섬겨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토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일가정의 섬김도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의 그 온종일토록 주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로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교독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순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이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배라 하시더라. 아멘. 예,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오늘이 3월 29일인데요. 참 온 세상이 어둡고 그럴 때에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의는 한없이 이루어져 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4월도 풍성한 복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나라의 안정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물러가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몸된 교회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조용한 빈들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60만 국군 장병들과 지교회 성도님들과 앞바다 먼바다 그리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는 합심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열린 보좌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몸된 교로 말미암아 이 3월을 한없이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닫혀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몸된 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주님의 자비로심과 주님의 뜻을 펼쳐가게 만들어 주셔서 복된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가며 몸된 교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는 아버지만한 자비 안에 생활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도 지켜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 귀한 사랑과 은혜 생활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밤낮 주님의 보좌 앞에 메어서 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강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밝아오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밝아오는 새 아침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연병도 물러가게 만들어 주실 말마마 백성들도 자유롭게 삶을 꾸려가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그들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함께 주시옵시며 주친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말마마 예수님 모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옵시며 저 열린 보좌로 말미암아 흐르는 생명수강이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해오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심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좌로 말미암아 생명수강과 더불어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각 심령 속에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심령마다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하고 풍성하고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예수님 함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조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들판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주의 생명과 은혜를 더 깊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주시는 말마마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하게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강하게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좋은 꿀 맑은 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말마마 예배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남무나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함께 주님의 양식이 주님의 꿀이 풍성하도록 예배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지 특송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함께해 주시어서 예배가 풍성하도록 돌아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60만 저 젊은이들이 있는 군인 아버지 하나님 병사들을 돌아봐 주시어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얻어가며 참된 비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의 성도님들 앞바다 먼바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보좌를 앙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심이 넘쳐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예수님, 이 3월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안정과 평강과 자유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시며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자유를 얻으면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친히 말씀하여 주신 말마마 우리 영혼이 천국에 사랑하는 주님께 이끌려가게 만들어 주옵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생명수강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사 우리 예배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부탁하오며 승가대회도 특송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김병수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두어 날마다 기도.
김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인생들의 강함과 그 약함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함도 약함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결정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넘치는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나 또 신학시대나 또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훌륭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 붙들었고요. 또 내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뚜렷하고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에 서서 그들은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정말로 대단하고 큰 것임을 우리는 지난날 신앙생활 해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또는 빛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사실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은 것을 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 이 땅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정말로 내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서 자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저들은 절대로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평안 가운데서 자유로움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리고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한 이 다윗은 사실 이 땅 살아가면서 사울왕의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사울왕의 이 박해, 사울왕의 핍박 속에서 그것도 다윗의 생명을 목표로 하는 생명을 생명을 노리는 이런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을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사망이 내 한 걸음 옆에 서 있다. 말이고 또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뛰면은 나는 사망이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다윗이 그래도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피하기도 힘든 이때에 자기를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돌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자기를 목숨을 찾는 사울을 살려서 보내는 그런 복된 마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뿐인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고백,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울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병사 사울을 함께하는 저 병사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게 섰기에 그런 요동함이 없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윗이 연구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준 진리였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문제를 다윗의 코앞에 닥친 이 고난의 문제를 다 당장에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내 시대가 내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말아라. 내 시대가 내 손에 있으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가르침을 주님께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다윗을 지탱케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넘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는가 성경 보면 우리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십황무지 속에 가운데 이제 피했다는 말씀을 듣고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와서 하길라산 산에서 말이죠. 잠을 잤습니다. 사울왕도 자고 그 군사 3,000명도 잠을 잤습니다.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이 다윗이 그 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울왕의 물병과 창을 가져오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생생한 교훈을 다윗의 결백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가지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숨 막히는 순간입니까? 3,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잠을 안 자고 저 다윗이 들어온다고 말한다면 다윗의 목숨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갈 때 다윗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낸다든지 주저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죠. 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압니다.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거기 3,000명 단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나중 아버네를 부르면서 아버네를 청망하며 사총지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나중에 이것을 알고 다윗 내 아들아 이제 돌아오라.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다윗으로 이렇게 강하게 했고 이렇게 다윗으로 승리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고백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300명 군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명 군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분명히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다고. 오늘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백성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가 이 믿음 빼앗겨버리면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빼앗겨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진 줄 알기에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들은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는 이 믿음 잃어버렸고요. 사탄은 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손으로 선악과 따먹고 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바벨탑 쌓는 사건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는 거라고 우리 세대는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함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까지 어렵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이런 뚜렷한 믿음의 고백,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왕이 마음속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절하라고. 그러려면 품물에 집어넣겠다고. 바로 지금 이 세대는 내 손에 있다고 그는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가지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불에 내가 지금 너희들 죽는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우리의 시대가 당신의 손에 있다고 고백해가지고 오래 사느니 차라리 오늘 지금 이 시간 죽더라도 우리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있기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길을 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는 최종화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유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평강과 자유함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몸된 교회에서는 전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에 많이 힘써 왔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과 또 18장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과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이 기도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전심으로 한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일곱 번까지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함으로 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 3장과 5장의 말씀인데요. 3장 12절에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또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주님께서는 긍휼이 있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판단을 따르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평범한 가운데 수넴 여인, 사르밧 여인, 아비가일 그리고 바실레 할아버지처럼 온전히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서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염려 많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잘 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로 또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서가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최종화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또 확진자가 나올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개학이 미뤄지고 있고 또 뉴스에서는 날마다 상권이 위축된다고도 하고 또 세계의 실물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위기가 찾아온다고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7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연합해서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람 왕 르신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에브라임으로 인해 저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두려워 떨었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이지만 주님께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하기를 원하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라면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대적들이 올지라도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고기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보이는 그 무엇에 기울기 쉽고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아 주의 길을 철저히 간 사도 바울이지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자기 부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7장 9절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면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패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표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줄지라도 내가 주님께 굳게 서서 구한다면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8장 12, 13절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여 놀랄 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살기에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놀라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에브라임처럼 연약되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또 거룩한 고기를 싼 내 옷자락이 쉽게 세상에 기울기도 하지만 주님께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면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흐를 것이고 그 물이 내 목에까지 차고 흘러 임마누엘에 펴는 날개가 나의 땅, 즉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경외함으로 떨며 섬길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섬길 때에 나는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5,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목전에 나의 상을 놓아두셨으며 비록 그 상 위에 고난의 잔이 올려져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 풍성히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는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스데바나 식구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정자 집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캄캄하고 어두웠고 참 차가웠던 지난 날의 내 영혼이었다면 주님 모를 적에 그러한 나의 마음이었다면 요새 오늘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들판을 바라보면 지금 온갖 따뜻한 온기로 움과 싹이 그리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 마음도 이런 따뜻한 온기와 그리고 저 매임이 없이 자유롭게 그 하늘 보좌까지 마음이 날아갈 수 있는 건 새삼 주님께 주님 제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봄날처럼 있고 어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라고 새삼 예수님께 내 마음으로 물을 때 그때 즉시 마음이 오는 마음은 그게 바로 부활이란다라는 그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 부활이야. 예수님이 너의 안에 부활이 이루어졌어. 부활의 생명이 바로 그런 거야 라고 제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텐데요. 참 이 부활의 기쁜 마음이 그렇게 차갑고 어두운 제게 이렇게 다가와 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월에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게 있다면 제 마음의 선물은 참된 상담이라는 작은 소책자였습니다. 그 안에 세 분의 아름다운 분들이 보이는데요. 한 분은 신학교 3학년 1학기 때 참 그 부모님 어머니의 그 정성어린 등록금 일부는 빌려가지고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목사님은 신학교 1학년 등록하고 한 달 만에 집으로 다시 내려오신 그 모습 그때 우리 주님은 목사님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말을 하지 말라라는 주님과 약속이 계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의 만남이 제 마음속에 뭔가가 느껴져 오기도 했었습니다. 참 그 따뜻한 그 정성에 주님과의 그 간직된 말씀이 있어서 부모님을 어머님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런 목사님 참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참 어떨 때는 발 뻗고 울고 싶고 그렇지만 그럴 때도 찬송 한 곡 부르고 지나가지라는 그 마음을 품어보는 그 목사님과의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작은 부족한 내게도 뭔가가 전달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와 그런 요셉이 보였겠지 않았는가 참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마리아가 그렇게 깊이 있게 보였을까 요셉이 그렇게 보였을까 참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그 좁은 문 좁은 길 참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붙들고 가는 그 강한 주님과의 관계가 무언지를 제게도 좀 느껴보는 아주 귀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을 고쳐주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만 어떻게 하라 또 9장에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엄히 경계하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새삼 제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땐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에 번거로우시니까만 그렇게 당부했을까? 아니다. 만약에 그분들께서 진짜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문둥병이 누가 고쳐줄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소경의 눈을 누가 떼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그와 같은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구원에 대한 일하심과 또 말씀 그것을 먼저 나가서 뛰어나가서 그걸 막 전파하고 싶은 그것보다 그 약속을 지켰더라면 주님과의 관계가 그분들 안에 얼마나 귀하게 값지게 쌓여져 갔을까 이런 생각도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 그렇게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그 그릇들과 그분들의 그 어떤 마음의 인격들 참 주님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이런 분들 안에서 소중한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하시구나라고 생각할 때 저도 바로 오늘 예수님 오신 나도 어쩌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될 주님과의 깊은 어떤 그런 언약적인 관계는 오늘 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깊은 은혜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는데 제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너무 깜깜하다는 그 비침이 마음에 왔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깜깜한데 가만히 있을까? 우리 주님이 세상이 이렇게 칠흑처럼 지금 깜깜한데 온 세계가 깜깜한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아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오면서 제 가슴도 찡하고 내 눈시울도 시큰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주님이 이렇게 지금 바쁘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라도 지원을 해야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집에 돌아가서 정말 그 보좌 앞에서 나도 주와 함께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오후에 목사님께서 진정으로 기도에 대해서 당부를 하시고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기도 때는 새벽기도 하기 전에 정말 비상시국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목사님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 제가 그때 새벽기도 아침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저는 퇴근하면 바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주와 함께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상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집에다 대놓고 진짜 월요일부터 진짜 목 놓아 진짜 목이 메이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단순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어려움을 안고 정말 기도는 전쟁이듯이 전쟁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작은 자가 주님 곁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요 예배소서도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또 악의 영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참 주님 안에서 참 나라가 밝아지고 참 이렇게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 세태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주님 마음을 품고 따라서 강하게 기도해 볼 때 저는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위축되기 쉬운 요즘이지만 오히려 주님과 함께 정말 기도하는 군사로 작지만 정말 힘차게 기도할 때는 더 강해져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소망이 있었고 이 땅은 주님의 땅이니 반드시 주님이 이기리라는 그 힘을 갖고 열심히 한 주간 살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은숙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묵도성 주님께로 한 걸음 왜 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찬송을 들을 때 주님께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정말 축복되는지 제 마음속에 새롭게 정말 비춰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날 그 저녁을 일찍 먹고 정말 그날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갖기보다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 공원 주변 그 들판에 홀로 그 해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정말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그 걸어갈 때 참 그 내가 많이 기도는 한 것도 아닌데 참 제가 주님 제가 무익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라고 정말 주님을 묵상해 갈 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그 하늘 보좌가 참 나에게 가깝게 정말 느껴져 오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그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그 이삭이 그 들판에서 정말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모습, 그 빈들에서 배회하며 그 올라온 자가 누구인고라고 했던 것처럼 참 그 이삭이 조용히 그 해저물어가는 그 시간 정말 배회하면서 그 들판에서 정말 주님을 묵상해 갈 때 정말 그의 영혼은 정말 주님이 가까웠고 또 하늘 보좌가 정말 그 영혼 속에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제 마음에 또 묵상해 보면서 누가복음 그 17장에 그 무익한 종 하루 온종일 밭갈고 양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그 밤에 그냥 피곤하여 또 누워버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밤에 새롭게 그 빈들에 서서 정말 주님을 그 수종두는 그러한 자세 정말 생각해 보았고 또 누가복음 12장에 그 밤에 등불을 켜고 너희는 이렇게 서 있으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자세와 이 마음들을 제 마음속에 새롭게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정말 그 빈들판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빈들을 찾아갔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상쾌함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정말 힘을 주시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정말 마음에 많이 이렇게 공고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빈들판에서 그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 그 걸어갈 때 잠깐 제가 시골에서 있었던 그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들이 참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운동회 하면 이렇게 연습하고 좀 늦게 오면 그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고 저희 집 이렇게 한 150m 정도에서 저희 집이 딱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기가 참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오르고 참 불이 켜져 있으면 제 어린 마음에 참 기분이 너무 좋았고 정말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나를 위한 그 손길들이 참 준비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기뻤고 또 때론 어떤 날은 그 150m 거기에서 참 집에 불이 이렇게 켜져 있지 않을 때는 제 마음속에 참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면서 아 주님 저 사람들은 해가 저물면 다 집으로 가는데요 주님 나의 집 내가 돌아갈 것은 어디인가요? 라고 정말 생각해 보면서 해저물어가는 시간이지만 그 빈들판에서 정말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정말 나를 위한 그 생각들과 정말 나를 위한 그 자상한 손길들을 그 준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정말 그런 손길들을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성김을 또한 준비해 가면서 정말 무익한 자인데 그 정말 내가 그 빈들에서 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더 굳게 해가고 정말 그 빈들에서 정말 강화해져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 빈들의 그 사귐들을 더 정말 견고하게 정말 해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서에서도 보면 너희는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파수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 땅에 주님의 보냄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들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그렇게 빈들판에 서서 나의 주님을 그렇게 앙망해가는 그런 자세로 정말 살아가라고 정말 오늘도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도 빈들판으로 정말 나아가신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요한계시록 이렇게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 정말 자기 곳으로 그 나아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그 정말 떠내려 보내려고 하지만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그 광야 자기 것으로 정말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흘러 떼놓으려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그 빈들에서 광야 자기 곳 내가 자리 잡을 곳 나의 집으로 그 빈들판에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물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넉넉히 정말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자로 정말 서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저는 또 요즘에 이제 제가 출퇴근하면서 이게 전기 자전거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이게 계기판이 자꾸 가다가 또 안 되고 좀 가다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접착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 그럴 경우에는 그 파란 뭐를 이렇게 꽉 이렇게 더 이렇게 밀착시키라고 나와서 제가 왼손을 계기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그 잭을 그 힘껏 넣으니까 뭐가 딱 이렇게 맞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기판이 진짜 온전하게 이렇게 잘 작동이 되어서 정말 불편함 없이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느슨하고 이렇게 풀어지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울퉁불퉁한 길 그리고 어떤 정말 장애물이 있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새롭게 이 성김을 또한 준비해가면서 그 빈들판에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힘입고 또 이 빈들판에서 정말 주님과 나의 사귐을 새롭게 해가면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3주간 그 열심히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해 가자고 했는데 벌써 이제 한 주가 갖고 두 주가 남았는데 정말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또 그 빈들에서 정말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와 간구로 도와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남은 삶으로 살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11장. 예. 511장입니다. 식구님들의 생활이 이 땅의 삶이 편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광고도 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전혀 이상한 곳에 온 것 같더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제가 오늘은 여기 나올 날은 아니고 좀 있어야 와야 될 텐데 뵙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자원해서 찾아왔습니다. 누가 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3월 그 1일 주일 오후 시간 그 순서부터 시작했을 텐데 제가 3월 1일 날 올라갔죠. 영월로. 그리고 3월 9일 주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도 교회가 비상적인 이런 어려움 있는 시기에 멀리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도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가를 살피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마음 편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영원에서는 한 주간 동안만 보냈고 또 그도 식구들이 다행히 눈치를 채지 못해서 찾아온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또 제가 문 앞에는 우리 집 앞에는 하나 써붙여놨어요. 외인 출입 금지란 뜻으로 아무도 날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써붙여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성결교회 다닌 것은 4학년 후반에 반에 친구가 가족해서 갔는데 그 4학년 후반에 갔으니까 뭐 그때 상은 못 탔지만 5학년 때는 제가 다닌 교회가 제가 살던 그 도시, 뭐 도시라기는 좀 그러지만도 그 명칭은 시니까 거기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주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체에서 특성을 제가 탔습니다. 상이 참 많았어요. 꽃병도 주고 만년필도 주고 도시락도 주고 가득 싸서 특상이라고 줬어요. 그 특상은 전체에서 최고상이에요. 6학년 때도 아주 큰 특별한 상을 큰 냄비를 여러 개 놨는데 제가 아마 그 네 개 중에서 세 개는 제가 탔을 거예요. 그 열심히 있게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서는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될 때는 그래도 동화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좀 금방이 들었던가 학생 예배는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른 예배를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교회를 돌아보셨는데 그 설교가 도무지 마음속에 안 들어오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차츰차츰 싫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님은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중단하셔갖고 어머님이 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주일로 되면 어머님이 교회 가자. 바깥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못되게 끌려가는 것이 제 신앙이었어요. 요즘 행편을 볼 때 이런 행편이었고 코로나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당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보러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그러나 제가 나중에 객지에서 공부하다가 몸이 약해서 돌아와서 예배당에서 내가 공부하던 그 책은 다 절로 밀쳐놓고 책상 위에 성경책 찬송가만 두고 전심으로 기도 열심히 할 때 신학가리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나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그건 진짜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에. 근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못 간다. 진짜 울화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럴 때도 인내하면서 집에 계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 주간도 아니고 계속해서라도 또 평상시에 교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와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주일 못한다 할지라도 달려와서 교회 보는 그런 자세도 아니고,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대단한 분들이 어떤지 제가 그제쯤 돼서는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 말고, 또 이런저런 사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 말고, 이분의 이런 일 때문에 그도 조용하게 자기 신앙을 집에서 지키고 있는 분들이 누군가고 명단을 다 파기해 봤습니다. 제 머리 입력되면 입력되는 겁니다. 그러죠? 뭐 이렇게도 신앙생활하고 저렇게도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는 알았다 그 말이요. 신앙은 주님을 향해 가는 마음은 진지하고 참된 마음은 있어야 되죠. 그러죠. 주일날 못 온다면 딴 날에도 와서 내가 그리워한 식구들, 6월절 지났다고 해도 그들이 광야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저 사무엘상 30장을 본다면 그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나 사무엘상 23장의 600명이나 사무엘상 25장의 600명이나 다 600명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요? 자기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는 저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블레셋과 싸우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 사무엘상 26장에서 그들은 참 주님 모시고 그 어려운 여건도 잘 견뎠어요. 그 사무엘상 30장에서는 그들이 저 블레셋, 저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러면 거기 싸우러 간 사람 400명인데 400명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 그 강인한 아말렉과 싸워갖고 진짜 많은 사람을 다 해치운 거예요. 그 다들 자기로 볼 땐 대단한 거예요. 저 강한 아말렉을 갖다가 새벽부터 이튿날 해질 때까지 싸움을 했으니 엄청난 싸움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어느 성서를 상고하다가 당신이 그렇게 이겼는가? 당신이 그렇게 이겼는가? 그래서 이겼는가? 그 아말렉을 이겼는가? 근데 나중에 성서에 기록되기를 부솔 시내까지 앉았던 사람들에게는 처자만 줘서 보내버리자 할 때에 그들이 누구요? 이긴 그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글 써놓은 것이 뭐라 쓴지 알아요? 악한 자고 비루라고 써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뭐 전쟁에 이겼다고?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 없으면요, 그건 비루요. 그건 껍데기다 그 말이요. 날짜가 지나가도 형제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무슨 신앙이요? 순 껍데기지 뭐. 참다운 것은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가져보는 참된 사랑은 있어야 돼요. 형제 사랑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껍데기예요. 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낼까? 한 주간도 지나고 두 주간도 지나고 세 주간도 지나고 네 주간 지나도 그건 뭐 껍데기지 뭐. 그게 무슨 알격이요? 이겼다고 한지라도, 엄청나게 아말렉을 부수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악한 이고 비루에 포함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자기에게 속하면 악한 이고 비루예요. 오늘 제가 온 것은 딴 이유 없어요. 사람이 고듬이 있고 강함이 있어야지. 이거 뭐요? 우리가 굳게 설 때는 굳게 설 줄 알아야죠.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힘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성읍의 평안이란 말은 만약에 사무엘하서 24장을 인용해서 말한다면 연병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기근도 올 수 있고요. 대적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삐실삐실 피하여 간다. 그 말 안 돼요. 싸우러 가야 돼요. 맞아요? 그 모자란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기근이 든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해야 돼요. 코로나 같은 연병이 온다면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강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죠. 그 우린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지만 그 언제나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요. 예를 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그런 점에 관해서 명료하게 우리가 좋은 판단을 가진다면 갈라디아서 5장도 주님의 법을 쫓는 사람은 그 말 법이 없다라 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존 본연이 그 당시 살 때 감옥에 갇혔지 않아요. 천리옥정은 감옥에서 쓴 거지 않아요. 근데 그거 왜 가다 놨어요? 그들은 사용한 말이 이거예요. 로마서 13장이요. 근세 굴복하라예요. 근데 존 본연은 참 주님께서 지혜로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존 본연이 뭐 세금 안 내겠어요? 우리가 세금은 바쳐야죠. 군복무 안 하겠어요? 그런 거 해야죠. 나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죠. 근데 그가 나가면 전도 못하라니까 자기 나가면 또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근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님은 왜 세상 근세에 대해서 꼬박꼬박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까지 되었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참 평화를 위해서 살아주신 자가 되기 원합니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고들 때는 고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설 때는 곧게 서는 거죠. 빼가지 없이 조그만 소식에 너무 쩔쩔매고 있는 사람, 그 무슨 장로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곧게 설 때는 서야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죠. 그런 규례를 지켜줘야죠.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죠. 그렇지만 저 중국의 훌륭한 성도님들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힘써요. 그런데 나라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반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좀 그런 명령은 있어야죠. 모처럼 와서 손을 높여서 미안해요. 여러분 숨 좀 튀어주려고 자유 좀 가지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김병수 목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때에 맞는 참 축복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대단히 축복입니다. 귀한 말씀 전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스데바나 성교팀 되신 분이 한 분 한 분 다 증거한 것이 훌륭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내가 일일이 사상에는 다 듣지 못했어요. 온다고 옮긴다고. 그런데 김봉수 목사님 말씀은 참 훌륭하셨어요. 은혜가 참 많이 되었어요. 제가 조금 해볼까? 괜찮을까? 신앙은 신앙답게 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뭐 신앙생활도 아닌 것처럼 어설프게 보기 좀 그래요. 오늘 우리 귀한 말씀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제가 기말하지 않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김명수 목사 말씀 참 훌륭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대단한 축복이죠. 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두 가지는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명료하면 우리 흔들림이 없어요. 두 가지가 명료하면 우리 진정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남겨두기를 원해요. 쩔쩔매고 사는 것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강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좋은 근거는 두 가지예요. 많지 않아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곧지 못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 마음이 곧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까지는 접근해 갔어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이거 되는 건데 마음 날 삐딱삐딱 하다 보니까 늘 이기는 몸이시고 그 못된 무기 가운데서 깔짝거리고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가보세요. 뭐가 되는가요? 그럼 그걸 딱 붙잡아 놓으면 진짜 신앙생활 맛이 있어요. 서볼만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사도행전에서 간단하게 인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그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말씀이 없단 말입니까? 내 속에 모시고 있는 참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 속에 못 쓰고 있는 주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고 저 길을 지나가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무시하를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은 경등한 환상 아니에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란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줄 인정한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환상에 끌려가서요.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이요. 그 잘 모르네. 환상 보고 가면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아니요. 환상이 아니라 환상 보고 난 이후에 안에 전에는 아무리 안락해도 안 되던 주님의 영이 지금은 허락을 한다 그 말이요. 이해하겠나요? 안에 주님의 영.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속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영이란 것은요, 사람들이 장난치듯이 알아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속한 이 참된 마음이라면 주님의 영은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빼놓고 주님의 영을 이야기한 사람은 멍텅구리요. 그 성령님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 그 뭔가 모르는 사람이요. 주님의 몸,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속할 때, 참 포도나무에 속할 때 그분의 영이 있는 거요. 생명이 있는 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영이에요. 아니, 그 포도나무 없는데 그 무슨 진액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뭐 역점을 주냐면 환상이 역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속한 주님의 영이 지금 허락지 않아서 속을 태우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주님의 영,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성령님이고 하시는 그것 여러분 제대로 안 돼요. 주님의 참 포도나무의 속함과 더불어 주님의 영을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에게 임마누엘 은혜예요. 포도나무가 임마누엘이듯이 주님의 영은 내 생활에 끊임없는 생명도 되고 법칙도 된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쿵 저렇쿵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을 때 그 답답하게 하나님 생각할까요? 아니야. 너는 진짜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영이 허락지 않으면 주어진 여건은 다 열려있어도 복음을 못 전한다. 너야말로 나와 하나 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영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돼요? 됐죠. 참 되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뛰어넘어서 18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고린도에 가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거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그래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환상이 저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너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의 영이 허락해 준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역사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시면 더 능력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줄 알아요. 더 능력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기를 떠나는 문제가 고린도 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할 자 없다.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랬으면 다음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다 보면 뒤에 보면 18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를 떠나요. 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건가요? 천만의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과 함께고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 그걸 쫓아볼 때는 지금은 떠나가야 된다 그 말이요. 19장은 에베소에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김을 해요. 그러면 이곳에서 강점을 둔 것은 주님의 환상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한 말씀이지만 때가 됐을 때 결정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는 주님의 영이다 그 말이요. 이해하겠나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 내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요. 이거 정말 소중한 거요. 20장에서 나는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 가라 말씀한 것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주님의 영에 볼 때, 주님의 영에 딱 매여 볼 때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그 말이요. 21장에는 그때에 훌륭한 선자가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자가 있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가 기근들 일할 때는 천하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 선자가 가이사라에 있는 사도 말씀을 찾아와서 진짜 이 띠임재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운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도 말씀 같이 함께 동의했던 제자들도 사도님 가지 마세요 하고 막 쉽게 말하면 만류하는 거예요. 그 사도 말씀 너희가 어떻게 울어갖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변함없는 거요. 훌륭한 선지자가 말로 해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환상이나 건물 하나 본 것 없는데도 밀고 가는 거요. 그게 그냥 고집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주님의 영이요. 이게 그렇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에 가서 20장 지나고 21장 지나고 22장 지나고 23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 아무런 겉에는 환상도 없어도 그 주님 모신 그 영을 쫓아서 착실히 행했는데 23장에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도 아니요 곁에 다가오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전하여야 한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이 잘했단 말이오 잘못했단 말이오? 잘했단 말이에요. 안에 내가 주님의 몸에 속한 주님의 영, 이게 보이사 성령님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주님의 영,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영광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모르고 그 영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뭐 이기니 어쩌니 판단한다니 다 그건 장난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주님의 몸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지체는 영광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 못 찾는 사람은 장난치는 사람이요. 만날 자기에게 깔죽거리는 사람이요. 뭐 해봐도 늘 자기요. 육신 안에 머물러가 되는 법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벨릭스 그 총독에게 말씀을 전해요. 벨릭스 총독은 예수님을 믿는 도에 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돈도 좀 얻고 싶어 했어요. 그 사도 말씀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선생님 자주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총독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그분이 다정한 자세로 이야기하는데 위협하는 자세가 아닌데 내가 우리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을 알고 있는 나로 볼 때에 23장을 아는 나로 볼 때는 그 총독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은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말이요. 해요 아니에요? 하지 쉽죠. 정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해버리죠. 그 사도바심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는가? 주님의 영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생활의 법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영이 그것 아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주님의 영 굉장히 중요한 거요. 사도행전 25장에 갔을 때 사도 말씀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24장은 벨릭스가 이제 직무를 끝내고 다음 베스도가 돌아왔을 그때에 한다 그 말이에요. 베스도는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에 그 뭐 때문에? 주님의 영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 영광 없어요. 주님의 영 그 영광이 있어야 돼요. 됐어요? 26장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그리파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근데 그거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핵심을 읽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허금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둠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당신 지금 사는 거 어둠이지 않나 그 말이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그 말이요. 그러면서 한 말은 뭐하면 나는 이렇게 새 사슬로 나는 묶어진 것 위에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이야기하냐요. 지금 감옥에서도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당당하게 주님 안에 산다면 그 말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 말의 의미를 주님의 몸에 속해 산다는 이 말의 의미를 당신이 왕으로 있지만 어둠에 있잖아. 나는 지금 감옥에 살아도 예수님 안에 산다. 우리가 뭐 같은 가이사라 감옥은 아니라도 빌립보서 4장을 안 봐요. 얼마나 사도 발샘이 옥중에 있지만 행복해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활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라 군다는 것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속해라 그 말이요. 예수의 몸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저 한국에서 나루라는 그 백도구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들 아이가. 우린 택한 백성들 아이가. 우리가 지금 뭐 허주부직 살아도 택한 백성이다. 그거 다 장난치는 얘기입니다. 주님과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뭐 다윗은 택한 백성 아니나요? 그것 가지고 뭐 다시 되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몸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해봐도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익혀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에 속한다는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4장, 15장, 16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지체한 이 사랑 가운데 종직케 하면서 서가는 거요. 그래요? 대단히 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는 서로 지체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혼자 나 혼자 와, 나 혼자 나 혼자. 그는 주님께 돌아올 때는 예수님께 안에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온 것이 그리스도 안에 왔다면 로마서 12장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한 몸에 속한 참다운 관계가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아직도 진정한 참된 신앙은 발견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란 말이 각 교회에 다 나오지만 귀 있는 자란 말이 나올 때 이건 주님을 따르기 위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귀 있는 자 할 때는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성령께 귀를 주려 그런 말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좋은 판단을 가지라 그 말이요. 예? 그건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 있는 자로 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개인적이에요. 로마서 8장처럼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산 제물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한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귀케 생각하며 주님을 올바로 따라야 된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민수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서 이곳저곳에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토리 밥처럼 언제나 자기 혼자예요. 그 얘기는 생활도 못 살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 섬기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해하겠나요? 아주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자신께 속한다는 이걸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아직까지 장난치는 신앙생활이요. 50년을 했던 100년을 했던 신앙생활 제대로 온 사람 아니에요.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 구별이 돼서 나는 아니고 주님이라 와야죠. 그건 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 속했던 우리로 볼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참으로 속해가는 참 귀중한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와 달과 별 보이지 않게 열 나흘 동안 지나갔어요. 열나흘 동안 지났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도 다 저들처럼 기진하고 저들처럼 멀미하고 저들처럼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고 이랬을까요? 난 아니라 생각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의 주가 되시고 내 영혼의 구주 되시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저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열나흘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변함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조금 가다가 그 선장들하고 또 막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선장의 이야기 있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이번에 가지 말고 여기 겨울을 지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선장의 말을 듣고 배가 떠난갔어요. 백부장도 선장의 말을 기억했고 배에 탄 사람은 다 선장의 말을 기억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말은 위로부터 온 특별한 말을 들은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귀를 기울였던 거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들었던 거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로 들어볼 때 이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은 무시당하고 배는 갔다 그 말이요. 얼마 가다가 누라굴라 강풍이 왔고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 말이요. 배사공들도 살기를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건 사도바심을 선택한 거 아니었었어요. 사도바심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도행전 27장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주의 사자가 그만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씀하면 괜찮을 텐데 글로 말씀하지 않고 위로부터 말씀한지 아세요? 그건 이것 때문이요. 보좌의 주님이 내가 너를 늘 보고 있었다 그 말이요. 보좌의 주님이 내가 늘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천사를 보내신 거요.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요. 그건 보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님은 6장과 연관해서 본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말은 예수님의 몸 안에서의 삶을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참으로 온전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요. 할 때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서대반 집사님이었고 빌립 집사님이었다 그 말이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붕을 일으켰어요. 그 큰 붕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이요. 참 이것이 귀중해요. 오늘 여러분 역사 좀 하고 일들 이루어진다고 그만 여기서 한 무엇을 만들어가고 한 무엇을 만들어갔다면 사마리아에도 하나의 어떤 조직이 생겨버리고 말았을 거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 보좌를 바라봤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뭘 했는가 하면 내가 한 일에 더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던 거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 모르겠는가 보네.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큰 붕이 일어났는데 가차로 가는 강야로 가라 한다면 주의 사자의 분부를 듣고 간다 그 말이요. 그건 보좌에 매우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도 아는 빌립 집사님. 근데 보좌에 매이다 보니까 끝까지 아름답더라 그 말이요. 사도행전 21장도 아름답더라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매여야 돼요. 그와 동시에 보좌에 매여야 돼요. 이 둘만 잘 매인다면 우리 가는 길 괜찮아요. 영광이 있어요.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역사를 해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매주 하시는 주님의 영을 쫓아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보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못한다면 신앙은 재미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아는 사람은 보좌를 지독히 믿어들여. 사도행전 1장이 그거 아니요. 부활하심도 알고 보좌의 주님도 믿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것 아니면 뭐 열심히 했다,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도 다 별것 아니요. 장난치는 얘기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그 영을 내가 안다. 그리고 보좌를 내가 주목한다. 그때 그들은 초대교회가 늘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늘 그들은 보좌의 이끄심 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걸 스바냐서 말씀은 두 낱말로 인용해요. 하나는 시온의 딸이란 말로 주님께 속함을 표현하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딸로서 주님께 다스림 받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활의 언덕에 서서 보좌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삶이 명료해야 돼요. 그래요? 너무 소중해요. 아니 신앙생활 그거 아니면 뭐가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뭘 잡아먹고 신앙생활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딱 잡으면 잡히는 거 꽉 있어요. 내 마음에 꽉 잡히는 거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아무리 가도 잡히는 거 없어요. 이거 있으면 참 우리가 감사가 가득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 간음했다, 2만 3천 명이라 그 다음치 주님을 시험했다, 주님을 원망했다. 이분들요 다 훌륭한 길을 걸어왔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된다면 주님의 몸에 속하여서 보좌에 다스림받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맞아요. 중요해요. 이것까지 있으면 4월달도 우리에게 밝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보좌의 종 속에 해볼 만한 영광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다가서 보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부활의 영토에 섰는데 뭐 세상 뭐 우리가 예의를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할 정도는 하더라도 평강을 위해서 같이 함께 힘쓰더라도 마음속에 소신 있는 것은 가져볼 수도 있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저요. 강한 마음으로 서서 오늘도 보좌가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둘을 오늘도 안 놓쳐야 돼요. 오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사도행전에 숨어있는 내용들인데 끄집어내봤어요. 그때 그가 이야기하지 말아요. 이 숨어있는 것이지만 진짜예요. 이거 되어 있으면 우리 해볼 만해요. 모처럼 만났는데 내가 다음 주에도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처럼 만났으니까 내가 이거 누구 나보고 오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도 내가 보고 잡아서 왔어요. 그 내 가슴 중에는 그래도 형제 사랑이 있으면 좋겠죠. 뭐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습을 취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해줘. 근데 좀 반가웠을 때는 반가운 모습을 해줘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한 3, 4분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여러분 정신 잡수도록 해드릴게요. 우리에겐 주님 살아계십니다. 보좌가 살아있습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온 사람인데 아버지 좀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딴 나라는 또 그 나라 사람들 구한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은 좀 보살피 주셔야 되겠습니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밝아지고 평화로워지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힘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역사는 힘이 있어요. 전 잠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열린 하늘 그 집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백성을 위해서는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게 와서 부르짖지도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안 들을 거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는 내게 기도하지도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지도 말고 내게 와서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안 들을 거다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늘이 꽉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너 거기서 너가 살고 있는 성읍의 평강을 위해서 내게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줄게. 좋아요?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그 다음, 너가 내게 와서 부르짖는다면 네가 바벨론에 있고 신앙도 별로 깊지 않고 포로된 길로 갔던 그 사람이라도 내게 와서 부르짖는다면 내가 응답하여 준다. 이건 성읍에 관한 문제가 아니요 나 자신에 관한 문제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성읍이 평안해도 내게 묶어진 이런저런 문제가 다 해결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이셔야 되겠어요. 그걸 대충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구하는 거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요. 평강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까? 기도 하긴 하구나. 좋은 줄 아는 거 보니까.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우리의 열린 하늘이 닫혀 있지 않지 않아요? 이때 기도 좀 하자고요. 열심히 구하자고요. 다음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금방금은 집어서 갈 거예요. 1장에 예레미야가 젊은 사람인데 지금 지나간 길에서 부딪힌 일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요. 주님과 함께 서는 것을 익힌 청년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간 자지만 전투해 볼 마음도 가진 마음이에요. 그 예레미야 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은 잘못할지 몰라도 근데 이렇게 서면 너는 견고한 성읍이 된다.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새 기둥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노승백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까? 스스로 환경이 좋았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씨 뿌리지 못한 땅에서 지나가도 주님과 나 사이에 벗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이 내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만 있으면 땅은 씨 뿌리지 못한 땅이라도 망해요 안 망해요? 왜? 열린 천국이 있다 그 말이야. 열린 하늘이 있다 그 말이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면 된다 그 말이야. 요 앞에 있던 백현수 권사님 어디 도망갔노? 어디 있어요? 오늘 내가 자문서를 보다 보니까 현수가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만 현수기에서는 안 되지.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도 씨 뿌리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이라도 주님과 나의 신앙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산다. 열린 천국 때문이다. 예레미야 5장도 온통 세상이 심판받을 만한 여건이라도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날 판단해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심으로 내가 그에게 다스림받는 삶이라면 내 영혼이 혼자 살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살려준다. 예레미야 17장도 주님과 나의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가물음 속에서도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하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열린 천국이 있다. 예레미야 31장도 열린 천국이 있다. 32장도 열린 천국이 있다. 33장도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과 나의 관계만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열린 천국이다. 35장도 38장도 39장도 42장도 45장도 여러분이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그만둡니다만 다 열린 천국으로 되는 거요. 세례원이 말할 때에 위에서 준 바 아니면 얻을 것 없다고 했어요. 성도는 위에서 준 은혜로 살아요. 오늘 여러분 천국 열려있나요? 그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이나요? 그 몸과 그 보좌를 향한 마음이 철저하나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 참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열린 천국이 있음을 기뻐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뜻깊게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서요. 강하게 서요. 그도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영혼들은 그도 마음에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잘 서가는 것 보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사하지 말라고 서로 막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사하기도 좀 곤란하고 하니까 내가 일찍 사라질 테니까 주님 모시고 식사 잘 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그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511장 2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이후에 광고 이후에 우리 박원철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1장 2절 3절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정수정 선사님께서 목사님과 식구님께 문안드리셨습니다. 박지영 선교사님께서 문안드리셨고요.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선교사님, 이효옥 선교사님, 요한영재님, 하영 자매님께서 문안드리셨고요. 우간다의 김효신 선교사님께서 문안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원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주권을 가지고 이 땅과 몸된 교회와 우리 각자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주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세례마 선교사님 식구들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김병수 목사님을 통해서 내 시대가 주의 손 안에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 곁에 있게 하시고 오늘은 생생하게 주님께로 주님 향한 열린 하늘을 향해서 뚜렷한 마음을 갖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거센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예수님, 이 코로나의 모든 문제도 잠잠케 해주시고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보좌의 다스림 속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갇힌 것 같아도 열린 하늘이 있었던 것처럼 열린 보좌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는 몸된 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사랑 목사님과 지교회 식구님들, 먼 바다 가까운 바다의 그리운 이들, 군에 있는 형제들과 연약한 식구들 한 분 한 분께도 주님 같이 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이상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